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구세주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이랑 상당히 비슷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큰 무리가 있고 그 무리 앞에서 제자들의 무능 내지는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남은 음식도 있고 오병이어에서는 열두 광주리였는데 여기에서는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오병이어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여기서 마가복음 8장 9절은 사람들이 약 4,000명이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사람도 남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병이어라 그러고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건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지난번에 제가 오병이어 설교하면서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병이어 사건과 구별되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랑 이 칠병이어 사건 이 본문은 예수님이 출애굽을 재현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굶주리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을 요컨대 이 마가복음은 이 짧은 복음서 안에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컨대 예수님은 일종의 출애굽을 재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출애굽은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영육간에 배불리 먹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죄악의 올무에서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영육을 배불리 먹이시면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을 배우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사건 속에서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서 일곱 개의 떡과 또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4,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일곱 조각 광주리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 거두는 이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배경을 보면 오병이어 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이고 또 사실상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이 또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인데요. 또 다른 문제 앞에 비슷한 문제 앞에 섰을 때 과거에 배웠던 그 믿음, 과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는 비슷한데요. 믿음이 발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절을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어쩌면 그때 배운 교훈 혹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열두 광주리 거두었는가 이런 거 다 잊어먹고 있어요. 비슷한 사건인데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이전에 기도응답을 경험한 거죠.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본 적이 있어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내 형편을 참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거 다 경험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문제 앞에 섰으면 예전에 배운 교훈이 좀 발동이 되고 그래서 그때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헤쳐나가게 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 드리고 주실 거냐 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뭔가 좀 문제 앞에 부딪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전의 경험은 깡그리 잊어먹고 또 전혀 새로운 문제 앞에 이렇게 내던져진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사건 앞에 섰을 때 이전에 배웠던 교훈을 좀 상기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사실상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주눅들 이유도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거다 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반응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오늘 본문도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미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일종의 특별한 부흥집회였겠죠. 사흘 동안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함께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그대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떡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작은 생선 두 마리로 4천 명 이상을 먹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굳이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녀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이 눈앞에 보일 때 내가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분이죠. 이를테면 십자가도 그런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될 일을 예수님이 기꺼이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구원의 은혜,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사실상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대로 굶겨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죠. 주님이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십니까? 굳이 들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본질은 마찬가지.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이런 모든 은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건을 뒤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만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뒤정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거대한 어떤 이적을 경험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유혹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뒤정리하시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또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말 이상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일곱 개의 떡과 작은 생선 두 마리로 4천 명 이상을 먹이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보았거나 아니면 그 떡과 생선을 얻어먹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영광을 보고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해도 사람이 변하잖아요. 이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힐난하고 시험했다고, 예수님을 아주 빈정거리고 아주 이렇게 표독한 말로 공격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방금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금 본 거죠. 그리고 이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것은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충분히 어떤 출애굽을 재현하는 그런 구세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며 또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증거, 내가 필요한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수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의 증거들이 많이 배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고 또 다른 기도응답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또 다른 어떤 표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신다고 그래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두로 시돈 지방으로 돌아서 오신 뒤에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세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 비난하고 너무 공격하고 대항하는 사람이 많으니 예수님이 자유롭지 못하신 거죠.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기쁨이 없어요. 이 막 어떤 좀 저 제대로 반응을 하고 제대로 응답하면 예수님도 흥이 나고 할 텐데 이 예수님께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셔도 순복하지 않고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힐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세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실망하세요. 떠나세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요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스스로 다짐하시는 거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세요. 이거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떠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을 모르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습니다 할 때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을 막 찾아서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힐난하고 시험하는 무리를 떠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무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굶겨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사람을 배려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으로 응답할 줄 아는 사랑으로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